지난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라면 예외 없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한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계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죠.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자신이 상당히 된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존재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예수께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사탄의 도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바닥인 줄 아는데 바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희 노회 한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아 내가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은 정도가 아니라 지하로 내려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끝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 지하도 1층, 2층, 3층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경험. 아 이게 내 밑바닥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아니구나. 훨씬 더 못난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감없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쫓아다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하지요. 내가 과연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 맞느냐? 신자라면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 입을 담을 수밖에 없는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믿지 않는 우리의 불신이 드러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많은 경우 복음과 복음의 결과는 다름에도 이것을 혼돈할 때 다시 말하면 성화로 열매로 우리의 칭의를 판단할 때 의로워진 삶의 결과로 내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 신자는 낙심하게 되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늘 그냥 자기 구원을 확인하는 그런 수준에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욥기 1장에 나타난 바대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와서 욥 앞에 서게 되고 사탄도 왔을 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디로 돌아다니다가 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여기저기 주마간산이라 그러는데 여기저기 쳐다보면서 돌아다니다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나니라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에 의하면 사실은 사탄의 말은 어디 넘어뜨릴 사람이 없는지 사차치 내가 찾아보고 돌아왔습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린 사탄은 예수님까지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했다가 그 일이 여의치 않자 잠시 떠나이셨죠. 누가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난 다음에 마귀를 뭐라고 말하는가? 누가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 얼마 동안이라는 말은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한번 시험해보고 안 넘어가니까 안 되겠다라고 포기한 게 아니고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하는 일로 드러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마귀는 이미 자신의 일들을 충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 마음에 집어넣었어요.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지요? 이성 안에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의 주체로 판단하지요? 아무도 모르게 사탄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생각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것은 내가 판단한 결과인데 사실은 사탄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은 거죠. 결국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농락당한 줄을 알지도 못한 채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자신은 버림받은 자, 유기된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한 백성들은 사탄이 시험하지 않는가? 택한 백성들도 미혹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솝우화에 부모가 집을 잠시 비운 사이에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재 중에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제자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시모나 시모나라고 부르시고 또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만 보면 사탄이 베드로 한 사람만 표적으로 삼은 것처럼 보이지만 31절에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라는 이 말씀대로 사실은 이 사탄의 시험에는 베드로만은 아니고 제자 모두가 다 포함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정인만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굳이 베드로를 지칭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베드로가 사탄의 특별한 시험의 대상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시모나 시모나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이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 부르지 않고 시모나 시모나라고 두 차례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부르실 때 거듭 부르실 때는 비장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말씀하였죠.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심히 안타까워하셨던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두 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번 시모나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안타까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네가 어떻게 되려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두 번 부를 때는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덕수야 덕수야 야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으로 두 번 부르신 것입니다. 비록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무력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시모나 시모나라고 두 번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하, 이하나 이렇게 두 번 누구를 부를 때 이렇게 두 번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탄이 너를 밀까부르듯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밀까부른다는 말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는 반촌 지역에서 어릴 때 자라났기 때문에 눈으로 생생히 목격한 적이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압니다. 농부가 추수기 때 추수를 하고 난 다음 타작을 한 다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키에다가 키 아세요? 이 키 말고 네, 사람 키 말고 말이죠. 있죠? 거기다가 떠서 넣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죠? 네, 하늘 위로 쳐듭니다. 특별히 바람이 불 때 그렇게 하죠. 그러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떨어집니다. 때로는 채에다가 넣어가지고 좌우로 심하게 흔들면서 밑으로 쭉정이들이 빠지도록 하죠. 까분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까불지 말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주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하는 것을 이런 행위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탄에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룸을 받는다면 기분이 매우 상하시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에서 놀림을 당할 때, 그죠? 기분 안 좋죠. 야, 네가 누군데 나를 이런 식으로 데리고 노느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취급당할 때는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는데요. 실제로 사탄에서 그런 취급을 당하는데도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네가 반석이라고는 이름을 부여받긴 했지만 네라고 뭐 뵐 수 있겠냐 하는 생각으로 마구 흔들어 대었습니다. 마구 흔들면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 가루 유다가 먼저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탄의 까불림에 농락당하고 말았어요.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저 주님 모릅니다. 우리가 공적 집회나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까? 예수 믿는 냄새를 풀풀 풍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특별하게 이 상황에서는 내 신앙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 그때 여러분들 신앙을 드러내세요? 아니면 그냥 숨깁니까? 유야무야 넘어갑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상황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이런 식으로 취급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탄은 과거에 어떤 일로 여러분들을 시험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시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영적인 잠에 깊이 빠지게 만들든지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든지 목회자에 대해서 괜한 불만이 생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무엇이냐? 다 사탄의 시험이에요. 결국은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하고 왜 친해야 될까요? 저하고 친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뭘 잘해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잘해주는 거 그거는 일반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탄은 이 일을 함에 있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주권자이신 예수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구하였다, 요구했다는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구했다는 말, 뭘 요구했는가? 양도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저한테 넘기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가지고 놀겠습니다. 베드로의 믿음, 허상임을 제가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주님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니 손대지 마라.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웬일인지 사탄의 요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욥기에도 나타나죠. 사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산 울타리처럼 이렇게 많게 두르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소유를 한번 다 빼앗아 가보십시오.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자 나중에 또 뭐라고 요구하죠? 욥을 병들게, 그죠? 다른 것들은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결국은 욥이 극심한 고통과 어림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사탄의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베드로를 사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순전한 금처럼 베드로를 연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께서 의인 욥을 사탄의 손에 넘기셨나요?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전한 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사탄에서 밀 까부르듯 까부림을 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의 경우도 이와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지만 더더욱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하여금 이처럼 사탄의 시험을 당하도록 하신 것은 베드로는 신약 교회 초석이 될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일, 영혼을 돌아보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런 연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연단의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이 신자라면 없습니다. 신자라면 반드시 연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넘겨주실 때 공 넘기듯이 그냥 던져버리셨는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사탄의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난 다음 베드로를 넘겨주신 이후에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탄이 너를 건드리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까? 네가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까? 네가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래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장애물을 그냥 가져가시면 참 좋긴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아니하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육체에 가시고 사탄에 가시라 그랬어요.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이 사탄에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의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흉악한 저 하늘이 내린 천병을 알느냐 뭐 이런 말을 들었던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세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왜 그렇죠?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거든요. 세상을 이긴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떨어진다라고 할 때 이 떨어진다는 이 표현 아주 없어진다. 소멸한다, 사라진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불에 비유한다면 불이 아주 꺼져버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조금 약해지거나 얼마쯤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없어진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금방 알게 되죠.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무병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 프로젝트는 꼭 성공하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혹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로 바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기를 제가 각오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감옥, 죽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제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굳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스스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베드로가 가졌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만이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이 자만이죠. 항상 상대적으로 나는 그래도 당신보다는 낫지. 내가 뭘 해도 당신보다 못하겠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리도 마찬가지죠. 의리하면 저 아닙니까?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하였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최후의 만찬, 저녁 만찬을 먹고 난 다음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다음 날이 새기 전인데 그럼에도 왜 오늘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들이 아신 바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루를 계산하지요? 해질 저녁부터 그 다음 날 해질 저녁까지로 하루를 계산합니다. 우리는 12시 자정 지나면 새로 지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고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믿음이 아주 없어지지 않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복음서 가사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도 중고등부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물론 나를 아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주님이죠. 주님은 지금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상이신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응답의 결과가 베드로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보인 모습이 예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신 기도의 응답의 결과예요. 베드로가 보인 모습이 기도 응답의 결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말았지만 가룟 유다와는 달리 죄로부터 돌이켰습니다. 물론 본문의 상황에서는 아직 죄로부터 돌이킨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돌이킬 것이 뻔했어요. 돌이킬 것을 기정사실하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이 말씀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직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지도 않았어요. 부인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돌이킨 후에 무슨 말씀이에요? 돌이킬 것을 이미 장담하였습니다. 얼마든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배반할 것을 내다보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너 나를 부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부인할 것을 전제로 돌이킨 후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때는 영화의 상태죠. 죽고 난 다음에라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회개요 돌이킴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 가운데 숨쉬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모든 것이 죄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까지 하기로 생각했지만 말씀이 들어오면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격해져서 그냥 확 뒤집어 엎어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러면 안 되지. 날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킴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른가? 내가 왜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는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그가 돌이킬 것을 아시고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죄는 물론 현재의 죄도 용서하시고 나아가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 용서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아직 부인하지 않았어요. 아직 부인하지 않았는데 돌이킬 것을 기정사실했다는 말은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은 용서를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학급 친구든지 직장 동료든지 상관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한 10년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서울대 신경정신과 원로 교수님 91세가 되신 교수님이 세 부류의 사람은 멀리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인터넷 영상에서 봤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여러분들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째, 정직하지 못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믿고 신뢰할 수가 없지요. 밤낮이 다르고 어제 오늘이 다르고 표리부동한 사람 함께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질문이 많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카테고리로 이미 뒤집어 씌웠어요. 저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닌가? 이걸 먼저 생각하고 의심하는 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하죠. 세 번째는 자기만 위하는 사람입니다. 이기주의자. 이런 사람은 멀리하라는 조언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10년 혹은 20년 동안 사귄 어떤 사람이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번만은 믿어주세요. 제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꼭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믿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번에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는데 당신 약속 지키면 내 손에 장을 지겠다. 제 버릇 개 못 준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나요? 대사할 때부터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녀가 20대가 되어가지고 손을 벌리면서 부모님 이번만 한번 도와주세요. 제가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냐?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를 말든지 이러면서 뭐 쯧쯧쯧 아마 그렇게 반응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도 얼마든지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시잖아요. 뻔히 다 아시거든요. 죽는데도 오게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안다. 마치 모세가 신명기 31장 32장에서 말한 바대로 내가 너희의 체질을 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할 거 내가 다 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네가 다가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만 말씀했습니다. 말하자면 미래를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돌이킨 후회라는 이 말로 베드로의 미래에 소망을 두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당신 앞으로 그렇게 될 것 뻔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그러지 못하죠. 신뢰와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돌이키심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미리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돌이킬 것을 기정사실화 하신 주님께서 베드로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는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사명을 저버리고 고기 잡으러 가버렸죠. 그때 주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좁은 심성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세 번 부인한 것을 되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세 번 물으신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너 정말 나 사랑해? 아이고, 참.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참. 너 정말 사랑하냐? 이런 식으로 물으신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그런 심사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은지 여부를 몰라서 물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네가 나를 사는 줄 안다는 사실, 베드로의 진심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어서 베드로 하여금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머리에 새기고 마음으로 용서를 받아들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베드로는 돌이키게 되었고 형제를 굳게 하는 사명을 수행했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형제를 굳게 한 거죠. 베드로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자신이 잘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10명의 제자들이 가롯 유다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인격적으로 양심적인 면에서 유다보다 나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오늘 배운 바대로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 공부 시간에 배우셨죠? 웨스민스터 신학자들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 성도의 견인 2절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진술했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성도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작정의 불변성에 예수로서의 공로와 강구의 유효성에 또한 이들 안에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씨가 내주하심에 그리고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린 것이다.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은 이 모든 것에서 발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고 베드로가 주님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중생의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간구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기 전에 저의 삶을 보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지만 돌이켜 회개할 뿐 아니라 형제를 굳게 하는 사명을 감당했고 베드로는 자기 서신서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니라고 곤면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뼈아픈 경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사자가 어떻게 사냥하는지 보셨죠? 그 큰 들소도요 위에 그냥 올라타버리더라고요. 올라타면서 넘어지면서 목을 딱 물면서 그냥 땅바닥에 그냥 굴려버려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잠을 자고 있고 작은 일에 마음이 공해 있고 마음이 좁아져 있고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지속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가로 유다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만심, 교만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주께서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홀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겸손은 이런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해도 주께서 이 순간 나를 놓아버리면 나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는 참으로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배교자가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해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위그노 강의도 들으셨죠? 해산한 여인 배를 그냥 가릅니다.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버려요. 혀를 뽑습니다. 여러분 다 역사적 기록으로 보셨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변절자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 안에 변절자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 뼈아픈 경험에 기초해서 그들을 잘 위로하고 쓰다듬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반소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모나라고 부르셨다가 나중에는 페트레,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페트라, 반석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왔죠. 베드로의 경험은 베드로 한 사람만의 경험이 아니라 집합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할 모든 교회가 경험하게 될 경험이기도 합니다. 섭리의 신비라는 책을 쓴 존 플라벨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교회가 죽기도 전에 매장을 서두르지 말라. 교회가 죽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때까지 끝까지 버티라. 숲이 온통 불길에 휩싸이더라도 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선한 의지 때문에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목회자를 만나면 전부 다 걱정해요. 이러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7, 80%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몇 년 지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 하나님의 교회, 꺼져가는 불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불씨를 끝까지 보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이룬 일에 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룬 일에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못남, 우리의 부족함을 확인할 때 내가 원했던 만큼의 목표를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획 세워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근거를 두기보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에 근거를 두고 또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올해도 살아가시는 사는 우리 현성교회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며 사탄에 의해서 까불림 당하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옳다라고 고집할 때 오히려 사탄이 그 안에 활발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에 의해 도취되어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이성 안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인간의 타락한 정산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줬는데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깨어있고 근신하며 그리하여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사탄의 시험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화해지고 연단되어져서 더 큰 시험과 더 큰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의 형편과 처지에 함몰되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내가 계획을 세워봐도 항상 내가 원했던 바를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자신이 이룬 업적에 근거하여 자신을 평가하기보다 주께서 이루신 그 일을 내 것으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은혜를 내 것으로 가져와서 항상 그 안에서 자리를 펴고 그 안에서 숨쉬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가 끊임없이 돌이킨 것처럼 저희도 돌이키게 하시고 돌이키고 난 다음에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